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이 21일 현지에서 전원 철수했습니다.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사업가를 대북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에 송환하자 북한이 19일 이에 반발해 단교를 선언한 지 사흘 만입니다. 현지 언론 등은 북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 등 북한인 30여 명이 이날 중국 상하이행 여객기를 타고 말레이시아를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측은 전날 밤사이 대사관에 걸린 인공기를 제거했습니다. 김유성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대사관 철수 전 발표한 성명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사태가 가져올 결과물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미국의 극악무도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반북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최근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을 자금 세탁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해 미국에 인도하자 북한은 외교관계 단절을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맞대응해 북한 외교 직원과 가족들에게 48시간 이내에 떠나라고 명령하는 한편 2017년부터 이미 운영이 중단된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일본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등이 2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들이 해외여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번 여름 일본의 자유로운 입국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시모토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하지만 모든 참가자와 일본 국민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관중에 판매된 도쿄올림픽 입장권은 약 60만 장으로 이에 대한 환불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조직위원회 측은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지난 18일과 19일 열린 미중 고위급 대화에서 양측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양측이 기후변화 부문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고 이메트는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양측의 상호 이익과 호혜주의 정신에 따라 외교관 활동과 영사관, 언론인 비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은 텍사스주 휴스턴의 중국 영사관을 폐쇄했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의 청두의 미국 영사관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측은 신화통신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8일과 19일 앵커리지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대화를 개최했지만 양국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갈등이 최근 불거지는 가운데 본국 소환 명령을 받은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모스크바로 귀국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전 모스크바 세레메티에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안토노프 대사가 러시아와 미국 관계 수정에 관한 협의를 위해 귀국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노프 대사는 이날 비행기 탑승에 앞서 기자들에게 양국 간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측의 이익이며 러시아는 미러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러시아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타이완 해협 유사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2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이용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기시 노부오 일본 국방상이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같은 방침에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타이완 해협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요청에 따라 타이완 해협 문제가 이번 미일 국방장관 회담의 의제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5일 일본을 방문해 북한 핵 문제와 중국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어 한국을 방문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18일 서울에서 2+2 회의를 갖고 북한 비핵화가 우선 관심사라며 공조를 다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5일부터 도쿄, 서울을 방문했는데요. 이번에 이 두 장관의 아시아 순방의 성격을 우선 어떻게 봐야 할지를 좀 진단을 해 주실까요? 윤 기자가 먼저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 국무국방장관 두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의 핵심은 중국이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새 행정부가 역내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인 대처를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순방이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북한 문제도 이번 순방에서 주요 의제였습니다. 그렇지만 두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현지에서의 그리고 공동성명에서 나타난 그 문안 내용들을 보면 역시 중국에 상당한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요, 이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 그러니까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대처라든지 신장 위구르 자치 구역에서의 인권 탄압, 그리고 또 타이완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 등에서 주변국들에 대한 강압적인 행태,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한국과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이런 그 억압적인 중국의 행태에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과 함께 북한도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었고요. 특히나 미국 정부가 현재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확정할 것인가, 그 내용 면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아울러서 미국 정부는 각각 유력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두 동맹 간 관계, 그러니까 한일 양자 관계에도 상당히 치중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16일 도쿄에서 도시미스 모테키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과 미일 안보협의 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일 두 나라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블링컨 장관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This alliance matters deeply to the United States and to Japan. And after today, I feel very.
블링컨 장관은 오늘 이후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영내 해상 안보 문제를 포함한 핵심 안보 현안들에 두 나라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앞서 윤 기자가 이 성격을 말하면서 이제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고 했는데 혹시 뭐 최 기자 여기에서 좀 더 덧붙일 얘기가 있습니까?
네,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그 미국의 이번 그
국무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은 역시 중국 견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이 그 코로나 사태로 이제 대개 모든 정책의 초점이 이제 국내 문제, 특히 코로나 경제 이런 것에 이제 집중돼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장관,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동시에 아시아 그 중에서도 일본, 한국을 방문하고 이어서 이제 알래스카에 다시 와서 중국의 고위 미중 그 회의를 열은 것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중국 문제에 얼마나 중시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요. 이 점은 이번에 그 미국과 일본이 채택한 그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 첫머리에 보면은 기존의 국제 질서와 일치되지 않는 중국의 행동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홍콩, 신장,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한 점은 이 점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그 앞서 그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도 했던 일입니다. 아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 그 바이든 행정부가 보는 것은 그거와는 좀 다른데요. 전임 그 트럼프 행정부는 주로 그 미중 무역 적자 문제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 둘러싸고 그 중국과 갈등을 벌인 것은 잘 알려진 그 얘기고요. 다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이 전선이 좀 넓어졌습니다. 정치, 외교, 경제, 기술은 물론이고 인권, 남중국해 그리고 국제 규범, 중국의 거의 모든 그 대외 정책 또 대내 정책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상당히 좀 전방위적이고 미국의 대중 압박이 좀 체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목되는 점은 과거는 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혼자서 중국을 좀 압박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은 이번에는 미국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복원해서 규합을 해서 중국과 대결을 한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쿼드 그러니까 4개국 연합체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4개국하고 다른 아시아 연합국들과도 세류를 규합을 해서 중국과 대결해서 중국을 어떤 책임 있는 국제 질서를 지키는 이런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것이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핵심 그 외교 기조고 이것이 이번 아시아 순방으로 여실히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은 또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평화 및 번영에 불가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한미일 협력을 쿼드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미국의 그 입장은 뭐 사실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동북아에서 북한 핵보다도 더 중요한 현안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궐기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패권을 다투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처하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역내 과제가 됐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현재 잘 아시는 대로 쿼드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은 제외되어 있지만 인도와 일본 그리고 호주 이렇게 세 나라와 함께 쿼드 정상회의를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가졌고요. 또 미국은 이 쿼드를 한국이나 베트남 이렇게 다른 국가들과도 같이 해서 쿼드 플러스라는 형태로 확장하려는 그런 의도도 사실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역내에서 군사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제 압박하고 포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사실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관측의 형식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고요. 이번에 사실 일본에서는 이 쿼드 대화를 통한 이 중국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공동성명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 쿼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또 이 중국을 겨냥하지는 않은 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말하자면 평화적인 자유항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굉장히 좀 미묘한 사안이 아닙니까? 이 쿼드가.
예.
그래서 일단은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율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이런 수준에서 쿼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음을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밝히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사실은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처하고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히고 있고요. 미국 역시 이 중국과 이 경쟁하고 협력하고 하면서 또 한 가지 적대한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블링컨 장관이 합니다.
네.
그만큼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안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유일한 동맹이 있고요.
네.
또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더 많은 그러한 말하자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 때문에 한국의 정의용 장관은 이번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나라를 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블링컨 국무장관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처하면서도 협력하는 것이 큰 이익이 된다고 했는데요. 자, 이 복잡한 한일 관계가 어떻게 개선이 좀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한국과 일본 관계가 이제 개선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번 도쿄에서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이 그 역사 문제로 대립하더라도 협력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관계 개선 문제를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 당연합니다. 미국은 지금 그 중국의 도전에 맞서서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들을 결집시켜서 공동의 전선을 피려고 하는데
예.
한국과 일본이 이제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로 이제 갈등을 벌이고 있으면은 이 같은 그 세의 규합 이런 동맹의 복원 이런 것이 잘 될 수가 없죠. 다행인 것은 최근 그 움직임을 보면 한일 관계가 좀 개선되는 움직임이 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그 과거사 특히 이제 위안부 문제, 일제 시절의 그 징용 문제 이런 걸 둘러싸고 이제 갈등이 있는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두고서 투트랙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다루고 현재와 미래 문제는 또 그거대로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를 연계시켜서 과거사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해서 다른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이렇지는 하지 않겠다 이런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근 움직임을 보면 한일 관계 이제 개선될 움직임이 있는데요. 올 여름에 이제 7월에 도쿄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해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좀 개선되고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관측이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또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이 납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인권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미국이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까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은 이번에 북한의 권위적 정권이 자국민을 상대로 계속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강한 어조로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콩 문제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문제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인권 문제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현안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아,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정책이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블링컨 장관의 아,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 인권 문제가 민주주의 아, 맥락에서 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아, 지적하고 있고요. 또 따라서 아, 북한 인권 특사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지난 4년 동안은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블링컨 장관은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인권 특사가 임명될 것임을 내비친 발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런 원칙적인 강조가 비핵화 협상과 인권 문제를 연계할 해서 다룰 것이냐라는 점하고는 또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북한은 자국 내 인권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요.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룰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요. 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또 이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 관계가 계속 악화하는 쪽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그 겨냥해서 비난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일본 한국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이들 두 장관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18일 서울에서 이른바 2 플러스 2 회의를 열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났는데요. 여기서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블링컨 장관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reducing the broader threat the DPRK poses to the United States.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의 목표는 분명하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가하는 광범위한 위험을 줄이고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그 목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일 공동성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한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 대처하고 해결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없는 것인데요. 이것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 이에 대해서는 그 미국과 한국 간의 그 표현을 놓고 좀 견해차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 비핵화로 할 것인지 이런 견해차인데요.
예.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용 장관은요.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기하는 것은 한국은 이미 완전히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그 우리와 마찬가지로 1991년도에 합의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협정 아닙니까?
예.
여기에 따라서 비핵화를 같이 하자는 의도다. 그래서 한국 정부로서는 당당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보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도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싱가포르 미국 정상 공동 성명에도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문서로 나타난 그런 그 자료나 이런 거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예.
이것은 지금 한반도의 핵 문제는 북한이 보유한 핵 문제라고 하는 좀 특정해서 문제를 지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이것이 북한과 협상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그 쉽지 않은 문제를 시작부터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 문제를 절대로 북한 핵 문제라고 하지 않고 한반도 핵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근저에는 미국의 말하자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 우산이라든지 또 이제 그 한국의 훈련 시에 제공하는 전략 자산 배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입장을 그동안 고수해 왔고요. 따라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미국과 북한이 실제로 협상을 하는 단계에 갔을 때는 어떻게 이것이 조율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이 저희 부여회의 그 한 얘기를 보면은
예.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런 용어를 쓴 것은 1994년 당시 제네바 핵 협상 때부터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이머 조정관이 당시에 이제 협상에 직접 나섰던 인물인데요. 이후에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서 미북 양측 모두 관련 조치를 밟아 나가자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그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를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또 미일 공동성명은 중국의 강압적 행위에 반대한다며 중국의 남중국해와 타이완, 인권 등 전 분야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미한 공동성명에서는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한 도전이 커지는 가운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저해하는 모든 행동에 반대하는 데 있어 두 나라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것은 미한 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라고 좀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역시 그 이제 중국이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미일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이제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로 이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이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대결적인 입장을 이제 분명히 했는데 미한 공동성명에는 이게 읽어봐도 상당히 좀 두리뭉실하고 이게 뭔 얘기인지 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네.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아마 두 가지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들 이제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자극하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 아시다시피 그 제일 무역 상대국이 이제 그 중국인데요. 전체 그 한국과 중국의 무역량이 1년에 한 2,400억 달러나 되는데 이것은 그 미국과 한국, 미국 그 일본과 한국 간의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그 미국의 편을 들어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한국 정부가 생각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는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도움, 협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서울에 왔다고 해서 차제에 미국 편을 들어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은 북한 문제 해결하는데도 좋지 않다. 이렇게 경제적 측면 또 북한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 같은 그 두리뭉실하게 미국의 요건을 좀 그 주장을 좀 어느 정도 좀 누그러뜨리는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또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쿼드는 모든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 간의 비공식적 모임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도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사실은?
예,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예. 또 이번 2+2 미국과 한국의 국방외교장관 회담에서 성명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또 논의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블링컨 장관이나 오스턴 국방장관은 사실 그 한국의 참여를 바라는 듯한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명하게 그 미국이 바라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처해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그 독특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예.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과 경쟁 상태 또는 적대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미국이 중국과 여러 부분 분야에서 부딪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협력을 또 당부하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내심 말하자면 쿼드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그래서 이것이 쿼드 플러스로 확대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지금 한국의 입장도 있고 예. 또 현재 이것이 어떤 형태로 진전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말하자면 구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참여를 제안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른 면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고요. 그래서 예.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그 거론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 또 하나 관심 사안 전작권 문제인데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작권 전환이 늦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이제 2+2 회담을 갖고 그 뒤로 가진 그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조건을 그 충족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작권 문제는 이제 미국과 한국 간의 오래된 문제입니다. 10년 이상 된 문제인데요. 그동안 이제 여러 그 미국과 한국 간에 이걸 갖고 그 여러 얘기 논의를 하다가 합의 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예. 뭐냐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2025년에 전작권을 뭐 넘겨준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기한을 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건을 정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를 자체적으로 방어할 이것을 격퇴할 만한 군사적 능력이 갖췄다고 미국과 한국이 판단하면 전작권을 넘기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판단이 됐는데 지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수냐면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해왔냐면은 매번 이제 훈련을 하죠. 그래서 훈련을 해서 그 훈련에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훈련도 잘하고 장비도 잘 갖췄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전작권을 넘겨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넘긴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4년간 미한 공동훈련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주로 컴퓨터 훈련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북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주로 그 야외 기동훈련 이런 제대로 된 훈련을 못하고 컴퓨터 훈련을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아마 그 오스틴 국방장관도 평가가 없는데 이것을 그야말로 조건이 충족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넘겨주기 곤란한 게 아니냐. 좀 시간이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런 뜻의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미국의 이 두 장관을 만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미가 공동의 포괄적 대북 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것입니까?
예, 그 사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또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절대로 무관하지 않은 두 가지 이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핵화를 완료한 다음에 평화 프로세스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병렬적으로 다뤄나가는 것이 비핵화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이 포괄적인 대북 전략 마련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령 북한의 비핵화 자체 외에도 이를 추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한의 인도적 협력, 미국과 북한의 인도주의 협력, 그리고 또 남북한 간의 철도나 도로, 의료 이런 말하자면 비군사적인 이런 분야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협력을 활용한다면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말하자면 그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따라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다뤄나가자. 그렇게 해서 서로 그 말하자면 시너지, 서로 이것이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는 가령 제재 문제도 없다라든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유연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미국과 중국은 18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하는 미중 고위급 대화를 가졌습니다. 자, 미국의 언론들이 이 문제를 대단히 진지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정리를 좀 한번 해 주시죠.
네, 미국과 중국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제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미국과 중국이 상당한 그 난타전을 그 벌였습니다.
예.
이번 회담에는 이제 그 오스틴 국방장관은 빠지고 블링컨 국무장관과 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원래 계획은 미국과 중국 양측이 그 처음 모두 발언이죠. 그러니까 각각 2분씩 모두 발언을 하고 기자들을 내보내고 이제 비공개로 진지하게 논의를 하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모두 발언에서 중국의 그 신장 자치구, 홍콩, 타이완 등에서 그 중국이 보인 행동 또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언급하면서 이는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위반한다. 그러면서 규범이 없으면 힘이고 정의가 되는 이런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의 그 양제츠 정치군이 미국은 중국의 그 내정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서 미국이 그 자신의 그 민주주의를 외국에 강요한다. 이렇게 하면서 한 15분간 그 미국을 강력하게 그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그 미국 측이 발끈해서 또 얘기를 하고 또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미국과 중국이 첫날 회담은 상당한 그야말로 난타전 서로 비난을 하는 그런 회의가 됐는데요. 저희가 아직 18일 회의까지만 알고 19일 하루 더 회의를 하는데
예.
어떤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19일 회의가 상당히 어떻게 서로들 그 얘기를 했고 결론을 내렸고 그랬는지 주고받는 것이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인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6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낸 데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부부장이 3년 전에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뭐 어떤 목적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 3년 전에 따뜻한 봄날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2017년이었죠. 그때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서 이 서울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사실 참여 의사를 사실상 공개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경색 관계에 있던 미북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도 풀리면서 이 남북한 간의 그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또 미북 간에도 정상회담이 열리고 하면서 그야말로 그 공동선언까지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채택하는 그런 말하자면 굉장히 화해 국면이 바로 3년 전에 따뜻한 봄날이 될 텐데요. 지금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이 미국과 북한의 결렬로 끝난 이후에는 지금 미북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도 사실상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예.
남북한 간에는 특히나 모든 연락 채널이 사실상 끊긴 그런 상태인데요. 한국 정부의 그 잇따른 대화 재개 의사 또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무응답 또는 거꾸로 된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사실 그 연합훈련이 재개된 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또는 미북 대화를 감안해서 최대한 말하자면 규모를 줄이고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했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이 훈련의 내용이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네.
그걸 문제 삼은 적이 없고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적대 정책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면서 사실 담화를 낸 것이고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그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톤을 보면 사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미북 대화도 이 재개가 녹록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장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추인들의 부정입니다. 미국에는 돌리 메디슨의 이름을 딴 도로나 건물이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과자와 담배, 인형에도 돌리 메디슨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순서로 따지면 마사 워싱턴이 미국의 첫 퍼스트 레이디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미국의 첫 퍼스트 레이디는 돌리 메디슨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4대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돌리 메디슨을 소개해드립니다.
위대한 작은 거인 메디슨 씨가 오늘 저녁에 날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1794년 5월, 돌리 페인 토드는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하며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당시 잘 나가던 총각 하원의원이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17살이나 났을 뿐만 아니라 교파도 달랐고요. 성격도 정반대였던 겁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도서관에서 교육 담당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역사학자 캐서린 얼거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돌리 메디슨이 제임스 메디슨과 결혼할 무렵에는 아직 젊었고요. 키가 170cm에 달했고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성격도 아주 사교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임스 메디슨은 키가 작고 왜소했고 나이는 이미 마흔을 넘은 데다가 어쩐지 좀 병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을 휘어잡는 매력도 없었고요.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이 많이 많이 다르게 보였죠. 하지만 두 사람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갈등을 싫어했고 조화와 평화로움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런 면에서 보면 돌리 메디슨과 제임스 메디슨이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 가치를 초기 미국 정부에 가져왔는데요. 그런 조화와 평화와 협력이야말로 당시 미국에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돌리 페인 토드 메디슨은 1768년에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돌리 부모는 기독교 교파의 하나인 퀘이커 교도였는데요. 이 점이 돌리의 성장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얼거 씨는 설명했습니다.
돌리의 아버지는 퀘이커 교도이면서 노예를 소유하는 건 모순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던 노예를 모두 해방시켰고요. 가족을 데리고 미국 퀘이커 교도의 중심이었던 필라델피아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돌리가 15살이었는데요. 사실 필라델피아에서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돌리네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죠. 거의 파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아버지가 돌리에게 존 토드란 젊은이와 결혼하라고 고집했습니다. 돌리는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돌리는 1790년에 존 토드와 결혼했고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1793년에 필라델피아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면서 남편과 둘째 아들을 잃었는데요. 하지만 돌리의 슬픔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 같은 건물에 새들어 살던 정치인의 소개로 제임스 메디슨을 만난 건데요. 두 사람은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제임스 메디슨은 돌리의 아들 페인을 친자식처럼 사랑했고요. 돌리의 사교적인 성격은 제임스 메디슨에게 큰 정치적인 자산이 됐습니다.
Yes, I like to think that they took her personality and used it.
네, 저는 두 사람이 돌리 메디슨의 성격을 정책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809년에 제임스 메디슨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실권을 잡았을 때 메디슨의 정치적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무엇보다도 국가 화합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과연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미 합중국의 여러 주가 있는데 그 주들이 함께 뭉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지역주의를 걱정했습니다. 나라를 단합시켜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낼 것이냐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돌리 메디슨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돌리 메디슨이 국가 화합에 대한 남편의 생각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때까지 워싱턴에는 연방의회 상하의원들이나 사법부 법관들, 행정부 관리들이 한 군데 함께 모일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돌리 메디슨이 백악관을 개방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자주 연회를 열었고 의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사교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이 워싱턴의 사교장 역할을 한 건데요. 사실 당시 워싱턴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분열이 아주 심했는데요. 돌리 메디슨은 우아하고 상냥한 태도로 날선 정치인들을 달랬고요. 까다로운 외교관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역사학자 캐서린 얼거시는 돌리 메디슨이 후대 퍼스트 레이디들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So for politics to succeed, you need two spheres of action.
정치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 영역의 행동이 필요하죠. 먼저 공식적인 영역인데요. 언론 자료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연설이라든가. 하지만 비공식적인 영역도 필요한데요. 사람들이 따로 만나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러는 건데 이런 비공식적인 영역의 행동은 집이나 사교 모임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여성이 맡게 되는 영역이죠. 외교에서도 보면 만찬이라든가 다과 모임이라든가 그런 모임에서 협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돌리 메디슨은 대통령 부인이 어떤 식으로 그런 비공식적인 영역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백악관에서 사교 모임을 개최해서 그런 막후 협상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또 돌리 메디슨은 남편 제임스 메디슨 행정부의 카리스마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메디슨 행정부의 권한과 합법성, 편안함 등을 상징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돌리 메디슨의 이런 뛰어난 사교술은 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당시 남편 제임스 메디슨이 국무장관을 지낼 때부터 빛을 발했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이 부인을 일찍 잃어서 백악관 안주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던 건데요. 퍼스트 레이디, 마사 워싱턴에서 미셸 오바마까지란 책을 쓴 작가 베티 보이드 캐롤리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Although his daughter filled in some, it was really Dolly Madison.
제퍼슨 대통령의 딸이 일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긴 했지만 사실 대통령이 만찬을 베풀거나 할 때 안주인 역할을 한 사람은 돌리 메디슨이었습니다. 돌리 메디슨의 남편인 제임스 메디슨이 토마스 제퍼슨의 뒤를 이어서 미국의 4대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려 16년 동안 돌리 메디슨은 워싱턴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부인 마사 워싱턴 역시 사교 모임을 열었고 만찬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접대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좀 더 형식적이었고 딱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대 존 애담스 대통령의 부인 에비게일 애담스는 사교 모임보다는 남편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더 좋아했는데요. 돌리 메디슨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리 메디슨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미국의 첫 퍼스트 레이디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남편 제임스 메디슨 행정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돌리 메디슨은 1812년 전쟁을 지내면서 미국 전체를 상징하는 여성이 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사이에 전쟁이 한창이던 1814년 8월, 돌리 메디슨은 당장 백악관을 떠나 피신하라는 대통령의 전가를 받았다. 영국군이 워싱턴 DC 외곽까지 진격해왔다는 것이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돌리 메디슨은 대통령 기밀 서류부터 챙겼고 벽에 걸려있던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를 내려 마차에 실었다.
1812년 전쟁 당시 돌리 메디슨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를 구한 얘기는 유명한데요. 사실 전쟁 기간 내내 돌리 메디슨은 계속 자신의 장기를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만찬을 베풀고 병사들을 격려하고 국민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애쓴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백악관을 지키다가 영국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를 챙긴 겁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도서관에서 교육 담당 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역사학자 캐서린 얼거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She knew it was a psychological victory to save that portrait. And what
돌리 메디슨은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를 보존하는 일이 심리적인 승리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영국군이 그 초상화를 빼앗아서 불태우고 길거리에 들고 다녔다면 미국인들에게는 심리적으로 큰 패배감을 줄 거란 걸 알고 있었죠. 영국군이 워싱턴을 불태우고 1812년 전쟁이 끝났을 때 사실 미국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워싱턴 DC가 미국 수도로 남아야 한다고 돌리 메디슨이 의원들을 설득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워싱턴 DC가 미국 수도로 남게 된 데는 돌리 메디슨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1817년 3월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 부부는 8년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나서 버지니아의 자택 몬트필리어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돌리 메디슨은 남편이 쓴 글과 자료를 정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제임스 메디슨은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메디슨 대통령의 글이 남아있는 건 돌리 메디슨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1836년에 남편 제임스 메디슨이 사망하자 몇 년 뒤에 돌리 메디슨은 다시 워싱턴 DC로 돌아왔습니다.
And she became quickly something more than just the belle of the ball.
금방 사교계의 여왕 그 이상의 존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돌리 메디슨을 어떤 우상 같은 존재로 봤죠. 돌리 메디슨은 단순히 제임스 메디슨의 미망인이 아니라 국가의 미망인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사실 그때 돌리 메디슨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게 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더해줬습니다. 의사당 회의실에 돌리 메디슨을 위한 자리가 따로 있었고요. 어떤 행사, 어떤 모임이든지 다들 돌리 메디슨을 초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1849년에 돌리 메디슨이 사망하자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의회가 휴회하고 있고 대법원이 휴정하고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돌리 메디슨이 연회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던 것처럼 돌리의 마지막 행사에 모든 사람이 다 나온 겁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4대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돌리 메디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가 단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려면 반드시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making a $2 billion pledge to COVAX with the promise of an additional $2 billion to urge others to step up as well.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국제 백신 협의체인 코백스에 20억 달러를 지원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돕기 위해 2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1차로 지원될 20억 달러는 2021년도에 지원됩니다. 2차로 지원될 20억 달러는 그 다음 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자금 지원은 세계 백신 연합 또는 코백스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단체들은 전 세계 인구의 20%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13억 명분의 백신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2월 말 열린 유엔 안보리 코로나 관련 회의에서 미국은 유엔과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다자기구를 믿는다며 국제사회가 코로나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보건 역량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defeat COVID-19 and prevent future pandemics.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미래의 전염병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세계 보건기구를 강화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생물학적 위협에 대처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고 검사와 추적 그리고 개인 보호 장비 등 보다 신속한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공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Going forward, all countries should participate in a transparent and robust.
블링컨 국무장관은 모든 나라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세계적인 보건 비상사태 재발을 막고 세계 각국이 이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명성과 정보 공유 등이 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는 공동의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듯 미국은 국제적인 도전에 파트너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는 이 같은 도전의 하나라며 이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위협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오는 3월 28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kHz로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kHz로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10, 1204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